우리는 마태의 복음서 중에서 주님의 중요한 교훈 중에 중심인 산상보훈의 말미에 다다랐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중심 사상에서부터 그것의 실천과 경계에 귀중한 가르침을 나누었지만은 사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없이는 실질적인 교훈이 되지 못한다는 경계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럴싸한 이론만으로 끝나버리는 것들을 사상 누각이라 그런 말로 흔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어디서 온 말이냐 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온 말씀입니다. 모래 위에 누각,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다고 할지라도 폭풍우가 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사상 누각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부분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절망의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다 감당하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구원의 약속도 그것을 듣기만 하고 믿음의 삶으로 반응하지 않는 인생들에게는 결코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을 역시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경계해주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인간 이성의 최고라고 하는 철학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은 물론 바탕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육의 사람의 비극을 한탄하면서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18절에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육의 사람 속에 결코 선한 것이 나오거나 또는 그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지혜를 추구하고 진리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진리와 구원에 무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의 철학이라는 것이 인간은 그저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지혜를 사랑할 뿐이라는 이름으로 최고의 밝은 학문인 철학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철학이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오고 터득해 왔지만은 인간의 영원한 바램이면서 숙제인 영생의 진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는 갈증을 갖는 것에서 끝나는 그것이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의 한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은 끊임없이 사모하고 추구하면서도 가질 수 없었던 생명의 진리, 구원의 확실한 진리를 예수들을 통해서 우리 죄인 되었던 인간이 비로소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처음과 마지막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 아무리 위대하다던 철학자들도 내가 곧 생명이다, 진리다, 나를 따라라. 그런 선언을 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확실히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철학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얻는 믿음과는 그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철학은 끊임없이 지혜를 연모하면서 쫓아갈 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지혜를 소유하고 누리는 분명한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약속을 가진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살수 있는 언약, 생명의 언약이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은 행치 않음이라고 하는 단순한 것에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경계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는 것은 행하고 행치 않은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몇 부분으로 역시 나눠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째로 24절에서 25절에 우리가 읽는 내용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렇게 돼 있죠?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복입니다. 완성된 구원의 새 언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입니다. 예수 기독께서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이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 속에 났던 위대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실체로 오실 그리스도를 뵙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 언약의 약속,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구약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보다도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나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렇게 율법과 복음 속의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소식,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소식이겠습니까?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너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을 듣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귀로 들은 복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만 하는데 주님은 바로 그 결정적인 사실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죠?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미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삶의 이유와 방법, 경계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고 누구든지 하는 것은 정해진 특정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 말씀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행하는 불특정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 문법적으로죠. 3인칭 대명사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음에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치 않았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양쪽을 다 가르치십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 그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닌 행동이 수반되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역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누구든지는 바로 뒤따르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준행하는 모든 사람, 즉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미래에 되어질 계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 말씀 참 좋다. 은혜 되네.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약속하시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속에서도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는 그런 기록을 보는데 진리의 확인이면서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확인해보는 그런 자세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제목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겠는데 첫째는 신앙을 건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죠. 모든 사람들은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영혼을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어디다 건축하느냐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뻔히 알면서도 인생을 모래 위에 건축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순종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어리석은 건축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한탄할 사람들이 참 많을 것인데 첫째는 주님의 생명의 진리를 귀담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 오실 때에 아마 한탄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는 그것을 알면서도 행치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 오셨을 때 한탄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됐는데,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미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경계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이런 경계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인생의 영원한 건축을 어디 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말씀에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제목에서 두 번째로는 인생의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기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인생을, 영원을 건축하는 사람은 인생의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25절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왜 무너지지 아니합니까?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 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는 그 주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놓은 연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풍파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비록 불치의 질병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하루아침에 잃는 것이든지 허리케인이든지 오일쇼크든지 어떤 인생의 굴곡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러한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 사라지는 것에 기초를 두지 않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두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의 파고나 홍수도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의 건축은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석은 흔들릴 수 없는 기초를 말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인생의 기초를 불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는 사람임의 분명함을 이 교훈은 우리에게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도 약속한 생명과 진리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큰 데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누어지고, 더 두렵게는 교회 속에서도 나누어질 수 있고 한 가정 속에서도 나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경계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포도밭에 참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이것 가지고는 지옥 가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작은 간격은 인생의 마지막에는 엄청난 차이를 내게 되고, 마치 애굽 땅의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의 간격 같은 차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말씀에 순종한 작은 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이 온 이집트 땅에 팽배할 때에 자신들에게서 비켜간, 죽음이 비켜간 감격에 떨림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의 집마다는 죽음의 슬픔이 충만했던 차이를 마지막의 역사 속에 또 한 번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계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불현듯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에 같은 두려운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이 제목에서도 두 가지를 생각하십니다. 첫째는 헛된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26절의 말씀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죠? 이 말씀도 역시 불특정의 사람들로 예견되어지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역시 이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들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듣지 못했으면 하는데 차라리 말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들은 말씀을 행치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약속도 행치 못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원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것도 전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들은 고사하고 경계를 듣고도 행치 못했다면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절망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모래 위에 영혼을 건설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된다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하고 행치 않고는 미래에 영혼의 관계됨을 잊지 마십시오. 혹 나는 듣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변명을 우리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29절 30절에 보면 나사로와 함께 저 세상에 간 부자가 나는 그런 교훈을 듣지 못했어요. 이런 어떤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랍니까?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말씀했고요. 그러나 또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부자는 뭐랍니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혹 살아서 가서 얘기한다면 들을 겁니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로마서 1장 20절에도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연 모든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확실한 성경의 진리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행치 못함으로 받지 못하는 영광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경계로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영혼을 위한 건축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인생의 영혼을 위한 건축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헐고 다시 지을 기회가 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설마 내가 영혼을 위한 건축을 모래 위에 세우고 있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진단은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순종하겠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 순간에 행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지금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에 대한 모든 역사와 영혼은 지금 이 시간으로 오늘이라는 이날에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순종이 나를 영원의 영광으로 이끌어가고 오늘의 불순종이 영원한 저주로 나를 끌어갈 수 있음을 경계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제목에서 두 번째로는 신앙의 위대성은 평상시에는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거든요. 자, 주님의 말씀에 대한 행함과 불순종은 평안할 때는 그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조차도 주님 말씀을 어느 정도 듣는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는데요. 믿음의 진정한 가치는 평상시에는 별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실적인 모습은 인생의 폭풍 앞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왜 하필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렇게 비유를 하셨을까요? 뭐 불로 태워지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 비유에도 뜻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홍수와 바람의 특징이 뭡니까? 남김없이 뭐예요? 쓸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김없이 쓸어가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태풍 매미가 그러했고 얼마 전 미국 남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이 그랬습니다. 그 질 좋은 텍사스의 원유 생산을 완전히 감축시킬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에게 욥처럼 한꺼번에 재산을 다 쓸어가시거나 요셉처럼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어버리거나 아브라함처럼 독생자를 잃어버릴 때는 하나님을 향해 항변할 소지가 있는 수준의 신앙일 것입니다. 욥의 아내를 봐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장부인 욥을 남편으로 함께 살고 있었지만은 재산을 잃고 건강까지 잃은 남편을 보면서 남편의 믿음을 비웃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기서 2장 9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이런 폭풍우가 욥의 가정에 닥치기 전에 자식들의 생일잔치 후에 드리는 제사도 같이 도왔을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욥과 그 아내의 신앙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게 할 정도로 우아하고 그럴싸한 신앙의 자세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모두 잃고 사랑하는 자식을 다 잃고 남편까지 잃게 된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이 여인의 믿음의 진면목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창세기 22장 2절의 명령은 너에게 이삭을 빼앗아가도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그런 질문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하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그의 생명처럼 귀중한 마지막 그의 희망이 있었다면 이삭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앗아간다는 것은 그 남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홍수와 폭풍 같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는 행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가치에 인생의 기초를 두지 않고 진리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도의 영원한 건축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예를 또는 너의 가장 귀중한 것을 앗아가도 나를 순종하겠느냐 하는 이 질문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아닌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해봐야 됩니다.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들에게 해봅시다. 저에게 너는 나인년을 뺏어가도 믿음의 흔들림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하신다면 아니 너의 생명을 앗아가도 너는 흔들리지 않겠느냐 하신다든가 아니 저만 비유할 게 아니고 김옥주 형제님에게 너 개인 택시 내가 뺏어간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겠느냐? 강경재 형제에게 다원 상업을 내가 뺏어간다 흔들리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에서도 박희종 형제에게도 영신을 내가 뺏어간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특정한 몇 사람을 제가 물었습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삭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도 욥의 아내처럼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내 인생을 버티게 하는 기초로 행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아니 우리 나라에, 이 세상에 어떤 절망적인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의 신앙의 기초는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가치의 인생의 기초를 두지 않고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교훈을 듣고 행함으로 어떤 절망적 태풍과 홍수가 여러분 인생에 가진 모든 것을 쓸어간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 주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동요 없는 영원한 기초를 확실히 세우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그랬죠. 주님의 삶 전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비로 가득하고 선자들을 통해 대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말씀의 도구로 역할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을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완전히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은 마치 제 자신의 살아온 인생의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나 또는 글로 표현하는 것과 다르게 제 자신이 직접 들려주는 것과 그보다도 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과정에는 자신의 일을 직접 얘기를 한다면 어떻겠어요?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남이 얘기한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의 또 다른 비유를 든다면 진리를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과 삶으로 직접 가르치는 것 정도의 차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교훈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의 강단의 증거이든지 생활 속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가르침이든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자신의 삶 속에 실현하는 증거야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은 몰라서 행치 못할 중세 같은 암흑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알면서도 행치 못해서 믿음의 위기를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을 더러더러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를 막론하고 예수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도 위에 인생을 영원을 건설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리 절망적인 비극이 그 사람의 인생에 부딪혀도 결코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사람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생명으로 누릴 자는 정해진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예수도의 말씀을 수시로 들으면서도 행치 않는 사람은 불치의 난치병의 홍수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태풍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는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역사 속에서 나 자신의 순종으로 우리 자신들의 순종으로 행함과 그렇지 않음이 영혼을 다르게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행하는 믿음이면 더욱 확신과 기쁨을 가지시고 그렇지 못한 믿음이라면 이 시간이라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미래의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